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 한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대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6개월간의 목회자 휴양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 모습 또 현대교회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보다는 더 나은 교회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켠 마음에 참 부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휴양 기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지체 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십 년 전에 신앙을 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긴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인들은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은 큰데 반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은 별로 갖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구원은 교회와 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어든 예배 회집 숫자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 출석했던 이들 중에 20, 30%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20, 30%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때 한국 교회가 보인 그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 개인적 믿음은 가지고 있겠으나 지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하는 소위 가난 성도, 사실은 도피 성도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런 도피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자궁과 자궁 속에 있는 태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교회는 자궁과 같습니다. 태아가 자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자궁을 떠난 즉시 죽습니다. 자궁에서 나오면 살 수 있는가? 자궁에서 나와도 부모 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고 고백하기 전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회학교 교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받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 한평생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떠난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개인 구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우리의 구원의 시간적 확장이라고 할 때 그 시간적 확장이 종말에까지 다다라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교회는 무엇이냐? 개인 구원의 확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궁을 떠나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가정을 떠나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역사가 완성되면 가정과 국가는 없어지지만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모든 충만 중에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히 가하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 이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의 교인들은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천상계의 성도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물론 지상교회에 속했던 모두가 다 천상교회에 속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상에 있는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속했던 지상교회 교인들이 천상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지상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개인 구원만큼 교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를 알아가셔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에 쌍둥이가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국에 살고 한 사람은 만약에 외국 사람에게 입양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모습은 똑같겠지만 한 20년 지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르겠죠.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어서 프랑스의 장관이 된 예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또 어떤 가정에 자라나게 될 때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교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현상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교회에 속해서 신앙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다른 것입니다. 왜 길을 쓰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합니까? 좋은 학교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론 일률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그저 그냥 겨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느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고 교회가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다우면 회심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디모데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풀어내어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과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선적으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뭘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이런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위선과 외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텍스트에 몇 장 몇 절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은 12세기 때, 절은 16세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57년에 출간된 제네바 성경에 비로소 절 구분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나가다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어디서 인용했는지 밝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밝히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밝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장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라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예레미야 6장 16절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그들은 특정 단어를 말하면 바로 찾았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아시다알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면 신명기 17장 10절을 딱 찾았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성경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뭐 신명기 6장 4절이라든지 아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딱 말하면 바로 그 구절이 생각나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바로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몇 단어만 말하면 그 장을 바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낼 때까지 내가 의무로 어쩔 수 없어서 구역 모임 때 조사하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나를 해부해낼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있기를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다 위기라 그러는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 글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설계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고쳐지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왜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관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유실론적 진화론, 동성애 문제 다 보면 다 성경관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절대 표준으로 삼았던 말씀이 이제는 상대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여성 안수가 옳다면 왜 4, 50년 전에는 주장하지 못했을까요? 시대 분위기가 여권 신장이 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성경을 비트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 표준으로 삼았던 말씀이 상대적 표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계석이 없으면 어디까지가 나의 유업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계석, 지계석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맞출 때 어디에 맞춥니까? 그리치 천문대에서 낸 그 표준 시간에 맞추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현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국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계획은 흔히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외에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로 절며 가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우리라. 이 길을 벗어나 신속하게 가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로 절면서 가는 게 만족스럽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옛적 길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 한자 한자 중요한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만 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남는 지체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기독교 교양에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결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그런 책이었어요. 아주 적절한 제목이죠. 항상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왜 그래? 왜 이런 이슈를 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니? 왜 너희들은 이 편에 서지? 라고 말할 때 교회는 그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알고 성경의 기준들을 알 때 복잡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제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성경적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도 있지요. 비유도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은 주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었고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지 종교개혁전 종교개혁자들 왈도파는 위그노들은 존 후스는 칼빈과 루터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봐야 됩니다. 대개 벨직 신앙고백서는 기도 더 브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교회 공인을 받은 거죠.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신학이 왜 필요하며 고백서와 요리문답은 또 왜 필요한가? 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옳고 그런지를 우리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혹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내가 속한 교단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어. 그러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작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가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연속적인 신앙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담보해 준다라는 점에서도 유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다윗과 이사가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와 칼빈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설교 중에 정말 이런 설교는 못 들어봤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전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 정리한 교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홈피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때는 제 목소리가 낭낭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처음부터 로마서,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뭐 다 사실은 잘은 하지는 못했지만 내용들을 거의 다 공부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1권 7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일지인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그 확실성을 확립했다고 볼 것이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리가 먼저시다는 거예요. 철근이 들어가야 콘크리트 건물이 설 수 있습니다. 교리가 서야 교회가 섭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믿는 바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육체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 보통 8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만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공교회라는 이 말, 캐톨릭 철치, 보편교회라는 말이죠. 보편교회라는 말은 현성교회와 같은 지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넘어서, 교단의 범주를 넘어서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다 포괄하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교만할 수 없어요. 현상교회 같은 교회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은 교회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났는데 독자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아, 쌍둥이였다. 근데 그 쌍둥이가 지금 너무 못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형제를 도와주겠죠. 현상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채울 것입니다. 그게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한 성도님 중에 큰 교회당을 지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큰 교회당을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그 큰 교회당 앞에 있는 한 분이, 그 교회 성도님이 교회 다니세요? 물었다 그래요.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현상교회 다닙니다. 아니, 여기에 이큰 좋은 교회를 두고 왜길 건너 그 교회를 갑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공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만 고백하지 않고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 도덕윤리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덕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에 좀덜 떨어져 보여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죠?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내신 교회입니다. 제가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 말은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려면 아이디어를 세상에서 차용해 오는 방식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새벽 기도 때 역대상 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었다고요? 설계도대로, 모양도, 어떤 물건의 무게도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경험이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개인의 경험이 강렬한 분들 중에 주장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개인의 경험이 강렬했거든요. 내 젊었을 때는 이랬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말하자고 하면 많은 말들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로드마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와 함께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었다.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고 세상에서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만 줬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 분명히 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 없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 실천한 일에 더딘 것 중에 또 하나의 고백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는데 성도의 교제가 뭐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지성을 가진 신자답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설명해야 되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삽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그러지 않고 안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흐릿하면 성도의 교제를 의지하고 실제로 믿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믿어?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내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나눔, 친밀한 관계, 연대, 사귐, 참여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어디죠? 가족이죠. 엄마, 아빠와 동생과 부모님과 자녀와 긴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혈연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앞에서 100점을 맞아왔는데 혹시 내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상처받진 않을까? 저 90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 있나요? 그냥 뛰어오면서 엄마 100점 맞았다고 약속한 거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어렵죠. 왜? 아직까지 끈끈한 가족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못 쳐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다. 잘했다. 그리고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전혀 말하지 못한다. 가족관계입니까? 가족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왜 나가기 싫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다면 왜 나가기 싫죠? 편하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가 개혁교회를 지향하다 보니 교우들이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강사님들이 때로 좀 힘들어하세요. 너무 이 질문이 뭐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연 내용이 형제를 정죄하는 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모임에 갔는데 정죄당해요. 모임에 갔는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모임에 갔는데 틀렸다 그래요. 몇 번 그러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라면 그러지 않아야 되죠. 물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 그렇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군요. 포용하면서 서서히 바꾸어 가야죠. 그럼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딸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리, 몽댕이를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서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겨나가는 이 일에 마음을 함께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고 헤아려주고 챙겨주고 희생하는 이 사랑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면 다 형제예요. 다 자매입니다. 이미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갈라놔요. 어떤 분은 편을 가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하고 이 교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괄호 바깥으로 마음으로는 이미 과로를 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나누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항상 형제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 안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아 성도님 지난주일에 이런 고민을 하셨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부족하지만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볼 때 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의롭다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죠. 성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우선. 아, 저 속해 있는데요. 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적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서로를 알아야 되죠. 누가 누군지를 우선 알아야 되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 안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성향이나 성격 탓을 합니다. 나는 사람을 가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교우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기관일까요? 복음을 알아가고 아는 바를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전하고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 기관에 속해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설사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정선만 다가가고 그 적정선, 그 선에서 누가 범접해 들어오면 물러가는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개인 성향 탓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죠. 못 배운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닙니까? 중병에 걸린 어머니는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못 배워도 중병에 걸려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다 모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집사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같이 문제를 지적하시면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누가 실수로 어항을 깨뜨렸습니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 다섯 명이 다 지나가면서 우리 집은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면 그 상황이 정돈됩니까? 누가 와서 깨진 유리창, 쏟아진 물 제거하고 청소해야죠. 어떤 분들은 이전에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한 아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에 더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 냄새 나고 피곤하더라는 거죠. 아, 피곤하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되기로 두 사람이 서약하고 한 집에 살긴 하지만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각각 방에서 지낸다면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 내 밑에 누가 있는지. 중1 학생들이 몇 명인지, 우리 초등부가 몇 명인지, 유치부 학생들이 몇 명인지, 청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를 이런 일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결국은 왜 안 되느냐? 사랑.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경향과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에요. 죽고 못 삽니다. 여러분들 성향과 맞는 분들하고 여행 가면 재밌죠.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도로트 신조 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남규 목사님이 교리 설명할 때 하이델베르그 논제 28항 루터가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은 사랑받기에 어여쁜 것이지 어여쁘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여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사람을 찾아내시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사람을 창조해내십니다. 만들어내세요. 그 사랑으로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우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지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내를, 자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100% 모두를 다 사랑하면 좋겠지만 한 7, 80% 사랑한다면 그것도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 교우들 중에 한 두세 사람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를 보편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본질적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다윗의 시대의 구약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솔로몬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 구약교회의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준수하는 것, 중수하는 것이 그 시대의 교회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사명이 뭘까요? 올바른 교회를 우선 이루는 거예요. 정말 개혁교회단 교회, 정말 이게 교회다. 지난번에 그 강사님이 왈도파 특강한 그 스위치리대학 에우디오 캄피 교수님이 아 우리 현상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완전한 거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서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현상교회라고 하는 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고 그 해답을 따라 교회 설교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단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어진 조국교회 형편을 저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궁휼히 여기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피를 채울 만한 하나님의 교회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홀로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그리하여 우리 한 지교회만이 아니라 보편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교회 일꾼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